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변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양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갈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모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뎌질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혼란한 시대, 기도할 때마다 불확실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아뢸 수밖에 없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배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이 양대 강대국들 사이에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은 하지만 염려는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그저 씁쓸한 마음으로 중단하고 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역설적으로 사무엘상 13장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 또 어떤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고 그가 치세한 지 2년째가 된 것 같아요. 1절 2절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보통은 그 전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외적의 침공이 있을 때 백성들을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모으는 일종의 민병대와 같이 군대를 유지하다가 이제는 자기 휘하에 직업적으로 소위 말하는 풀타임으로 군사의 역할을 하는 소위 친위 군대를 만들기 시작한 걸 볼 수 있어요. 3,000명을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주어서 좀 아래쪽에 있는 베냐민 기브아에 머물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그 좀 위쪽에 있는 개발하는 지역에 있는 블레셋의 수색대를 공격해요. 3절을 읽어보면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군사 행동이 촉발됐어요.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에 있는 군사들과 더불어서 그 기브아의 약간 위쪽에 있는 개바라는 지역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소위 우리로 지금 전방 처소 같은 데죠. 거기를 칩니다. 군사적인 갈등이 이제 실제 전투로 촉발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라는 말. 이 말은 사실 신명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의 다른 것으로 신명기에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상황을 나타낼 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요. 지금 사울이 나팔을 불어 들으라 히브리 사람들아 라는 말은 그가 명령했다 그가 왕으로 통치했다는 뜻입니다.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는데 4절에 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3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명령해서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이스라엘이 받게 됐다. 그러니까 늘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지근거리는 지금 유대와 팔레스틴 사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면 그 이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혹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항상 그 총을 구비한 군인들이 다닙니다. 저희가 한번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마침 남미에서 온 성지순례팀이 그 팔레스틴과 아랍 사람들이 사는 시장을 지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선포를 하는 거죠. 왜 성지순례 가면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얼마 안 돼서 바로 군인들이 출동했습니다. 그 안에 갈등이 늘 지글지글 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그렇게 지글지글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울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블레셋을 치니까 그 지글거리는 불씨에 기름을 확 분 것처럼 갈등이 확 드러난 겁니다. 이 드러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갈등이 촉발되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그 위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확 소위 억어하고 통제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죠. 그게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릅니다. 사실 11장에 보면 길리앗 야베스에서 그 국지전이 있었을 때 암몬 사람들과의 국지전이 있었을 때 사울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서 전국적인 지지를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그가 자기의 체제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 통치술 중에 하나가 갈등과 위기의식이 촉발되면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젠다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백성들이 사울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런데 5절 6절을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요. 5절 6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윈 동쪽 믹마스에 진치더라. 지금 사울이 2년 동안 해서 자기 상비군, 자기 밑에 있는 친위대 3천을 양성했어요. 이 정도면 됐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갈등이 촉발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올라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치고 올라왔을 때 병거, 지금으로 보면 기갑부대예요. 병거가 3만 명이래요. 3천 명이에요. 여긴 군대가 3천 명이래요. 3만 명이에요. 이게 3만 명은 이제 그 70인역의 전통을 따른 거기도 한데 작게 봐도 3천 명의 병거 혹은 3만 명의 병거와 6천 명의 기마대가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극히 현대화된 군대가 압도적으로 소집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맞선 블레셋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해주냐면 그 백성이 해변가에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더라. 사울이 갈등을 촉발해서 능히 압제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갈등에 의해서 촉발된 상대의 반응이 생각지 못했던 거였죠. 이 상황 앞에 선 이스라엘의 반응은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라는 뜻은 자기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위협으로 압박당하는 것을 보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위경에 빠진 것을 깨달아서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숨을 수 있는 곳은 피할 수 있는 곳은 다 들어가 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지금 요단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요단 동쪽으로 건너가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주시고 왕을 세워주시면 그리고 왕이 효율적으로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은 자기가 조성한 군대를 가지고 갈등을 촉발했고 그 갈등에 의해서 촉발된 위기 상황에 지금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웅덩이와 그 다음에 이 은밀한 곳에 가서 숨어서 모든 백성이 덜덜덜 떨게 되는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된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된과 생명의 근원이 되고 보호자 되시고 그들을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세운 왕을 따랐던 사람인 왕의 통치를 신뢰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현실이 뭐냐면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웅덩이와 숨겨진 곳에 가서 숨고 덜덜덜 떨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보호자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시스템과 인간 스스로 지도자를 삼아 그를 다르게 따르겠다는 결정이 가져온 현실을 지금 6절, 7절은 잘 보여줍니다. 근데 이 6절, 7절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위기에 빠지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대처하냐면 8절, 9절을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자기가 양성한 군대 3천, 정규군 3천에 지금 백성들을 모았는데 백성들이 일단 블레셋의 이 전차가 3만, 기마대 6천, 해변의 모래와 같은 이 군사들이 집결하는 것을 보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사울은 이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사무엘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서 어떻게 하실 것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내려와서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와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까지 정한 시간 동안 곧 이레라는 정한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레가 다 됐는데 사무엘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이레가 다 됐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그나마 자기에게 있던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백성이 6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백성이 흩어지는 이 민심 이반의 상황이 일어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상징인 표징인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사무엘 없이 드리겠다 결정하고 번제를 드린 겁니다. 사실 이 8절에 있는 상황은 우리 앞서 읽었던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나서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는 말을 사무엘로부터 들을 때 그 사무엘상 10장 6절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어요. 어떻게 말씀을 듣냐면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이레 동안 기다려라. 여기 지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네가 변하여 뭐가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기회를 따라 이게 무슨 whatever your hand finds to do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것이든지 네가 찾게 되면 그대로 행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는 길갈로 가서 기다려라. 거기서 화목제와 번제와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소유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가 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그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지금 요 이래 동안 가서 기다리고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길갈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하는 이 10장 특히 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13장 8절에 있는 이래 동안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하는 요것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물론 10장 이 6절, 8절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임이 되고 길르앗 야베스 있는 국지전을 통해서 전국적인 백성의 지지를 얻고 그리고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국가 지도자에서 은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가 통치한 지 2년이 되었기 때문에 10장 6절, 8절에 있는 6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이 오늘 13장에 있는 이 상황과 바로 연결되는가? 그럴 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었을 때 결정적인 일이 있었을 때 이러한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이런 어떤 과정,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단계가 있지 않았는가 싶었던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행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곧 성령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가예요. 너는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려라. 내가 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할 일을 가르치리라 했다면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국가적인 위기, 참으로 이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어요. 정말 압도적인 적들이 지금 엄습해 오고 있고 백성들은 자기로부터 이반돼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정한 때 7일을 기다려야 했던 거죠. 이 정한 때에 정한 기간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절기를 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밝히 분명히 정해주신 때 기한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때 여긴 이론이 없어요. 계시된 타이밍인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분명히 가르쳐준 거죠. 그 7일을 사울이 기다렸는데 7일이 됐는데 위기는 시시각각으로 엄습해 오고 있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예요.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그 순종의 결정은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안정되고 기쁘고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지금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이 그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때 정한 기간까지 순종해야 되는 이 순종의 문제는 그가 이 순종함으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이 믿음의 사건의 문제는 그가 왕으로서 수치를 당하느냐 혹은 왕으로서 나라를 빼앗기느냐 혹은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염려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번제와 내가 화목제물을 드리리라 하고 두 가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이게 원래 원어 분위기는 뭐냐면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런 뜻이에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문안합니다. 드디어 지금 이레가 되는 이레라가 다 찼는데도 사울이 판단할 때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해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자기가 드리기로 하고 이 번제와 화목제 중에 번제를 드리는 길을 마친 그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당신이 지금 말한 이래가 됐는데 당신은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압도적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이 상황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신이 와서 화목제를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지만 내가 일단 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아래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야겠다고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일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중에 그 일을 내가 다 한 것도 아니고 번제 한 절반 정도를 한 그때 마침 당신이 왔으니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다행입니다 라고 사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상황이 돌아가는 이 정황으로 볼 때 이건 이렇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뒤에 이 대화를 우리 쭉 한번 따라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더냐 하니 그가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왜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졌고 백성이 내게서 흩어졌다. 이게 민심이 이반되기 시작했고 아까 15절 말씀해 보니까 600명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600명이 남은 건 처음에 3,000명으로 생각하면 이제 20%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기한테 있던 거를 2,000명이라고 잡으면 30%, 자기를 지지해주는 지지도가 이제 20에서 30%밖에 안 된 거예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당신이 이래가 되는 그 정한 때 내려온다고 했는데, 당신은 이래가 됐는데도 오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봤는데, 그들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고 바닷가와 모래와 같은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진치려고 나를 치려고 길갈로 내려오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어지는 13절 14절에 책망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섭니다.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거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헤아림으로 보면 우리 생각으로 보면 아 사울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사울의 입장을 좀 변호해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정황은 어때요? 우리는 군사가 한 6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그나마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이 덜덜덜 떨고 있고 그런데 현대적인 군대로 병거가 3만 명에 기마병 6천에 정말 압도적인 숫자로 몰려오는 이 상황에 당신은 약속한 때 오지 않았고 이게 나를 치러 내려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잖아. 나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당신 없이 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편안한 그 평안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걸 먼저 확인했는데 두 번째, 여기서 그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크게 책망했던 이유를 우리가 좀 그 크게 책망한 만큼 그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상황이 그런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상황이 그럼 나보고 죽으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우선 확인해. 당신은 오지 않았잖아요. 첫째, 이 순종은 굉장히 죽고, 위험하고 무겁고 심각한 일이다. 순종은. 두 번째, 일주일 안에 이 길갈로 내려오는 일은 사울이 책임질 일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자기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당신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정한 기간에 길갈로 내려가리라 라고 사무엘이 말했고, 정한 기간 안에 길갈로 내려오는 것은 그건 사무엘이 할 일입니다. 그건 사무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가 올 때까지, 그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말씀대로 기다리는 거라고. 이 상황에서 사울의 책임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도 기다리는 거였어요. 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조금 이따가 우리 나눌 텐데, 사울이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던 것은 그가 책임질 일이 아닌,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사무엘이 정한 기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일에 대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우리가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넌 이거 해, 넌 기다려, 기다렸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No,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없이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이게 지하로 엄청나게 깊이 판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 바깥에 나가서 목이 말라가지고 생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생수를 따라서 마실 때, 이때 이 컵은 그래도 우리 교회 간사님이 깨끗한 종이컵 사놨겠지, 이 생수 안에 대장균이 없겠지 라고 여러분이 따지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시는 거예요. 그거 믿지 못하는 사람 못 마십니다. 그거 믿지 못하는 사람, 이 건물이 괜찮을까? 저 플로리다에서 어디 마이애미인가 어딘가에서 아파트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못 믿는 사람은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든지 그 행위는 그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이때 왜 번제를, 제사를 내가 드려야 하겠다라고 결정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와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너는 기다려 였어요. 너는 기다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판단해 보니까 지금 내게는 백성이 600명 한 줌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나마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고 다 강 너머까지 도망가 있고, 그런데 저쪽에는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고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군대가 떼밀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기다려? 아니야, 이러다가 기다리면 죽을 수 있어 라고 판단하는 나를 믿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를 믿었던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변명해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의 뜻을 드러내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그렇게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낼 거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는 나라, 그가 통치하는 통치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드러내는 속성을 드러낼 것이고 그러므로 그의 나라는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대신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사무엘이 지금 오지 않은 건 혹시 사무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저 때가리로 오는 적군 때문에 나는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안 돼, 죽을 수 없지, 사무엘이 나를 버렸다면 그럼 내가 뭐라도 해야지 라고 판단하는 자기 자신, 한정되어 있는 인간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기반을 삼은 인간의 생명과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의 나라는 길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지나친 게 아니라 너무도 상식적인 거예요.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기다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 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다가 죽은 대표적인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그분이 그 죽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가 인생에서 하신 그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라고 그 권고한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뭐였냐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이 그냥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다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는 인생의 절정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네, 그분 그러고 죽었다고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정의롭게 죽었나요? 아니요,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을 받아서 부정한 방법에 따라서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를 모함하고 넘어뜨리던 세상의 세력은, 헤롯 왕은 무너졌나요? 아니요, 헤롯 왕은 그대로 있었어요. 로마의 통치는 그대로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부패한 권력들, 부패한 종교 집단들 그냥 그대로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었어요. 우리가 묻잖아요,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의 뜻대로 살다가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좀 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의 일을 행하려면 그래도 살아야 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있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의 이 십자가의 죽음, 그의 인생의 절정이, 그 순종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사람과 같이 되셨으면 그래도 사람들하고 좀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그가 오래 살아서 사람들을 좀 돌보고 사람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가 그렇게 죽으실 때 그를 죽이려 했던 세상 권력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맹렬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에 이러므로 그렇게 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헤아림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죠 하고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완전한 승리로 그의 죽음을 이끌어 가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5장에 2장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은 항상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내용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항상 달라요. 그래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신 거를 내가 하나님께 믿는다 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고 표현이 되냐면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아니어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 약속하신 말씀에 머물러 기다려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으로 현실이 돼요.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죽은 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그 말씀에 따라 죽었다라는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시원하지 않으시죠? 답답하죠,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 사울의 제사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사울의 결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뭐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저버린 자신을 믿지 않는 제사는 싫어하십니다. 그 제사가 아름답고 그 제사가 웅장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은 역겨워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두고두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가 똑똑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 기다려, 너 가, 너 하지 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말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핑계 몰랐기 때문에 죄가 없을 거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와서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으면 그저 말씀대로 기다려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어지는 말씀은 이어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정황과도 같아요. 15절 하반절부터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보니 600명이라. 제가 여러 번 이 숫자의 압도적인 차이를 얘기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는데, 드디어 이들에게서 노략군 먼저 나온 그 선발대가 그 전에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의 암몬 사람들을 칠 때 세 부대로 나눈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세 부대로 나와서 오브라이 길을 따라 수할 땅 이르고 베토린 길로 행하고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19절에서 22절은 일종의 배경 지식을 설명해 주는데, 지금 사울이 얼마나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에는 어떤 뜻이냐면, 거기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철기 문명에 노출이 될 기회가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잘 다루는데, 지금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기술을 철저히 통제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술을 배워가서 칼이나 창을 못 만들게 하려고 기술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나 창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뭐예요?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처럼 일상의 삶을 위해서 농기구를 만들다가 이게 망가지거나 혹은 필요하면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에 내려가서 그것을 벼려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상품을 주겠어요? 물건을 만들다가 좋은 거 나오면 자기가 갖고 좋지 않은 걸 이스라엘에게 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19절 22절의 상황은 사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가 불공정한 전투 상황 가운데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는 사울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틀렸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살아야 하는 이 순종의 문제가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에 가 있는 그 전투와 같은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것이 기울어진, 우리가 저쪽에서는 이게 높은 데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우린 낮은 데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과 같은 전쟁터에 우리가 나가 있다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우리가 기억하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울처럼 살면 안 된다 꼭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반대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에게 좀 확인을 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 7절에 노아 얘기를 예를 들어주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아직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가, 여러분 노아라는 영화 보면 저가 돌았구나라는 판단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는데, 세상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그가 어떻게 나갔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텐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약속을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들이 살아낸 현실은 약속으로 주신 말씀과 아주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요약을 해주냐면 사울과는 다른 기다리다가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이게 13절에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들의 살았던 삶을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평가해 주는데 그들은 이렇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곧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은 어떠했냐면 히브리서 11장 이어진 요약에 보면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했어요. 의의를 행하기도 했어요.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어요.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런 영광의 순간만큼 아니 그보다 동시에 더 많은 순간에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할 때 그들의 죽은 자를 부활로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양과 소죽의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다고요. 왜요? 약속의 말씀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아니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우리들에게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한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16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셔서 그들이 세상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 40절에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씩 살잖아요. 이래를 사울이 기다렸는데 그 위기의 일주일 끝에 그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머물러 있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저는 이 위기의 일주일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끝까지 말씀대로 끝까지 사무엘이 오기를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 번 오늘 말씀 중에 물어봤어요.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경험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약속에 머물러 이 위험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기다리는 동안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혹시 우리의 그 기다림 끝에 우리가 정한 때에 우리가 헤아린 시간에 그분이 혹시 오지 않고 그 대신 우리의 기다림의 고백으로 죽음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높이셨던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왕으로 세워졌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자기를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결국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울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죽기까지 머물러 있는 삶을 살기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낸 이 한 주 일주일의 삶을 위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세상을 보면 벌어나는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말씀, 오늘 내게 분명히 분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 헤아리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는 말씀에 끝까지 완전히 머물러 있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깨달았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헤아린 우리의 헤아림으로 보면 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혹시 망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러다가 수치로 끝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와 불안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한 주 위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